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요, 올해 2021년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이 국립환경정보센터 NOAA 자료에 따른 것인데요. 이 7월 초를 기준으로 8건 이상의 기상, 기후재해가 발생했는데 가뭄과 홍수, 심각한 폭풍, 또 겨울 폭풍까지 포함한 겁니다. 7월 초까지 331명이 사망했고요. 영향을 받은 지역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1980년에서 지난해까지 연간 평균 7.1건이었는데 최근 5년간으로 좁혔더니 연간 평균 16.2건의 기상과 기후재해가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지난 7월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뉴욕 홍수 피해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 미 북동부 지역과 뉴욕이 이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를 입어서 50여 명의 사망자까지 나왔었죠. 5시간 동안 수영장 5만 개를 채울 양의 비가 내렸다. 하늘에서 나야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줄 알았다. 라는 뉴스 보도와 현지인들의 생생한 증언까지 전해지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이런 기상 관련 재해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지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요, 대통령 기후 특사도 임명했고요. 이 미국 사회도 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상 기온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 갑부 순위에 늘 오르는 두 명의 미국 기업가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가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프랑스, 코스타리카 등이 주도하는 70여 개국이 참여하는 30 by 30, 30 곱하기 30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라는데요. 바로 이 계획은요,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30%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베조스는 지난해 설립한 베조스 지구 기금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기금이 내놓은 성명서를 보니까요, 생물 다양성과 탄소 축적의 중요한 지역을 우선시하고 또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중심 역할을 강조할 거다라고 밝히면서요, 콩고 분지, 열대 안데스 산맥, 열대 태평양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식물 종의 최대 80%를 보호하고요, 필요한 탄소 저장량의 60%를 확보하며 깨끗한 물의 3분의 2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존 F.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차장을 비롯한 소수의 국제사회 고위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베조스보다 훨씬 일찍 환경보존 활동에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 펀딩에도 10억 달러 이상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라는 소식 이번 주에 전해졌습니다. 빌 게이츠 주도 사업은요, 민간과 정부 협력 투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주요 투자 영역은 그린 수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장기 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이라고 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방송 한국어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1년 9월 마지막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부스터샷 간호사 채용. 미국의 대형 약품 판매 기업 CVS가 이번 주 하루 행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약국에서 일할 수 있는 직위, 간호직 및 소매업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요. 일부 직책은 완전히 새롭게 열린 자리였고 기존 공석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신입사원은 독감 계절 또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CBS 헬스의 부사장이면서 CBS 파머시의 사장인 닐라 몽고메리는 독감 시즌마다 추가 팀원이 필요하지만 올해는 더 많은 팀원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지속적인 발병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약사, 훈련된 약국 기술자, 간호사 및 소매점 직원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은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람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완료한 사람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스터샷, 추가 백신 접종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 FDA 백신 생물학적 제재 자문위는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 대상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승인을 권고하기로 한 바 있었죠. 다만 16세 이상 일반 국민 상대 부스터샷에는 반대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결국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이 부스터샷을 벌써 맞았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는데요. CDC는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각한 질병이 없어도 그냥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접종센터를 찾은 사람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OTT 스트리밍 서비스. OTT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OTT는 over the top의 줄임말로 over the 무엇 무엇 하면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 라는 뜻이 있죠. over the top의 탑은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손전화, 타블렛, TV 등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만 있다면 한국 영화를 미국에서, 미국 영화를 한국에서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죠. 최근 OTT 스트리밍 서비스의 하나인 넷플릭스에서 소개된 한국 드라마 연속극 오징어 게임이 시청률 1위를 차지할 만큼 미국인들에게 한국 영화와 드라마 쇼를 소개하는 주요 통로가 됐는데요. TV 영화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 나라들의 국내 방영 TV, 드라마, 또 개봉관 영화 등을 월 사용료 $10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이 코로나로 발이 묶였던 지난해부터 급성장했고 이제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의 영화 제작은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3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전용 영화 더 크라운이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 퀸즈 갬빗이 최우수 미니 시리즈, 테드 라소가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 에미상 드라마와 미니시리즈 최우수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설명했는데요. 넷플릭스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30개 작품을 각 부문 최우수상 후보에 올렸지만 상을 타내진 못했었죠. 드라마 시리즈 남녀 주연상은 모두 더 크라운에서 나왔는데요. 영국 왕실을 그린 더 크라운에서 찰스 왕세자 역을 맡은 조시 오커너가 드라마 시리즈 남우 주연상을 받았고 같은 드라마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역으로 분한 올리비아 콜맨이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미니 시리즈 남우 주연상은 넷플릭스 할스톤의 이완 맥그리거, 여우주연상은 최근 한국 JTBC 스튜디오가 인수한 미국 제작사 위베, 메어 오브 이스트타운 주인공인 케이트 윈슬릿이 받았습니다. 코미디 시리즈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은 각각 테드 라소의 제이슨 서데이키스와 행크스의 진 스마트에게 돌아갔습니다. OTT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 선두주자인 넷플릭스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 프라임 비디오, HBO 맥스, 유튜브 TV, 스타즈 등도 대중화된 채널입니다. AP통신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중과 만난 작품들이 올해 에미상을 휩쓴 데 대해서 방송 산업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중요성이 증대됨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이종훈 기자 함께합니다. 자, 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먼저 한국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가운데 한국도 신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시점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3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데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5일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들 미사일은 고도 60여 킬로미터로 800km를 비행했다며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같은 날에 한국이 그 시험에 성공한 미사일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던데 이목을 끌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당국은 15일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장관 등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진행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SLBM은 3,000톱급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돼 약 400km를 날아가 목표 지점을 정확히 명중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바닷속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되는 SLBM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 게임체인저로 불립니다.
네, 현재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실전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서만 실전 운영 중인데요. 네. 북한도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지만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바지선에서 이뤄져 운용 능력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날 SLBM 시험에 성공하면서 이밖에 다른 미사일들도 공개를 했네요.
네, 한국 당국은 이날 SLBM 외에 초음속 순항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고중량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도 공개했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중대한 탄도탄으로 적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결할 수 있습니다. 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 차세대 전투기 오라매에 탑재돼 적의 상공에 진입해 지상 혹은 해상의 목표물을 정조준하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에 개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해선 기존 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더 빨라져 적 함정의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 들어보죠.
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 미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며칠 전 실시한 미사일 시험들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16일에도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1718위원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1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가 논의된 게 꽤 오랜만이라고요.
네, 올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3월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유럽 국가의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비공개 긴급회의는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와 에스토니아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긴급회의에서 성명서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연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진지한 외교와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실용적이고 잘 조율된 정책을 펴나간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거듭 확인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해 또다시 종전선언을 거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북한 3자 또는 미국과 남북한 중국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향해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상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과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등을 통한 감염병 자연재해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를 지적하고 있네요.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일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그리고 다른 활동 등 핵 프로그램 관련 작업을 전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IAEA는 북한 핵 검증과 관련해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에 즉시 돌아갈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정치적 해법과 진전의 길을 발견하면 IAEA는 반드시 북한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IAEA가 최근 보고서와 사무총장 연설 등을 통해 북한의 잇단 핵 프로그램 재개 움직임을 지적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그로시 사무총장의 연설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이 주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까지 공개됐네요.
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최근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곳에서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천 개의 원심 분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위성 사진은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8월 3일과 9월 2일 14일에 촬영한 것으로 이들 사진들은 이 일대의 움직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알려진 건물은 알파벳 U자 형태로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8월 3일까지만 해도 이 빈 부분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깔린 공터였지만 9월 1일엔 나무 등이 제거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9월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빈 공간의 바깥쪽 부분에 외벽이 생기면서 양쪽의 건물들과 연결돼 있었고 비어있던 공간에는 건축 자재 등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14일 상태를 기준으로 지붕이 연결되면 가운데 움푹 패인 부분만큼 건물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단체는 1000개의 원심 분리기는 이 시설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25%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노동 관련 사망률에 대한 UN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내용 좀 알아보죠.
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는 최근 노동과 관련한 질병과 부상의 부담평가라는 공동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183개 나라를 대상으로 각국의 노동 환경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 얼마나 높은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00년에는 모든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41.6명이 노동과 관련한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60.4명, 2016년에는 63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개의 수치는 각각 해당 연도에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노동 관련 사망률이 183개 나라 중 인구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최근 몇 년간 증대됐다는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증언 소식입니다. 레이 국장은 21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역량 증대는 특히 금융기관의 위협을 제기하고 사이버 간첩 행위 위협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미국이 테러 위협 외에도 국가와 범죄 행위자로부터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지속적인 첩보 활동 위협과 증오범죄와 기타 시민 권리에 대한 침해, 인신매매와 아동범죄 등 모든 범위의 범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CNN 뉴스룸 앵커 에머라 워커 기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대담이기 때문에 시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종수 기자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굵직한 뉴스가 많은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 전문 방송 CNN의 앵커를 초대했습니다. 종합뉴스 프로그램 뉴스룸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에머라 워커 앵커인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Yeah, my name's Amara Walker. My parents call me Amara. My brother calls me Amara. People call me Amara, Amara. So I get all kinds of iterations of my name. But it's Amara Walker. I am a correspondent for CNN and fill-in anchor. And I've been...
네, 제 이름은 Amara Walker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마라라고 부르시는데요. 아무라라고 부르는 형제도 있어요. 발음이 참 다양하죠? 대개 에머라라고 불러주십니다. CNN 기자 앵커고요. 이 일을 한 지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나이를 꽤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계 이민 2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북한 출신이시죠?
My father grew up in Kaesong, which is right over the border from the DMZ in North Korea, what is now North Korea.
네, 저희 아버지는 개성에서 자라셨어요. 휴전선 북쪽에서 멀지 않은 도시죠. 지금 북한 땅이고요. 거기서 한국 전쟁 때 월남하셨는데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는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근교 글렌데일에서 태어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랐고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방송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성은 손 씨고요. 결혼한 뒤에 워커가 됐습니다.
북한 주민의 후손이신 셈인데 북한에 계신 분들께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I just see Korea as one country because we're the same blood. And I don't think of Korea as one person being North Korean versus South Korean because my father is from North Korea.
저는 한국을 하나의 나라로 간주해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핏줄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남북이 통일되는 걸 반드시 보길 원하셔요. 그래서 고향집에 꼭 갈 수 있길 바라십니다. 지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DMZ를 방문해서 북쪽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는 일뿐이에요. 언젠가 남북한이 자유국가로 통일해서 아버지가 고향집에 가시는 걸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올해 참 뉴스가 많았잖아요. CNN 앵커로서 올해의 뉴스를 단 하나만 꼽으라면 뭐로 정하시겠습니까?
Oh my gosh, COVID. Oh, actually, no, COVID. Oh gosh, it's hard to go between COVID and, you know, the presidential election. I think the presidential election here in the U.S. and this unprecedented pandemic colliding at the same time.
당연히 코로나 사태죠. 아, 아니다. 미국 대선도 있네요. 미국 뉴스로는 대선을 꼽겠고요. 세계 뉴스에선 코로나 사태로 정할게요. 이렇게 전례 없는 팬데믹 사태와 대선을 함께 치른 건 기자로서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국인들 전체로 봐도 그렇죠. 불확실성이 강한 대형 사건을 두 개나 동시에 겪어냈으니까요. 게다가 두 사건 모두 현재 진행형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잦아들지 아직 모르는 형편인데다가 물러날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언론계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Great question. I think a whole slew of things. Number one, I loved reading books since I could read. I love educating myself. I love learning about history.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하는 이유는 제가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책을 통해서 저 자신을 교육하는 걸 지금도 사랑합니다. 책 중에서도 좋아하는 게 자서전이나 전기인데요. 특정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고 제 안에 축적해 놓는 걸 좋아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교사가 돼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이에요. 정보를 수집해서 시청자와 독자들께 정확한 사실과 맥락을 알리는 게 언론인의 역할이니까요.
언론의 역할은 진실한 정보를 파악해서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군요.
I see myself somewhat as an educator who does it in front of a television.
네, 어떤 면에서 볼 때 저는 카메라 앞에 선 교육자라고 생각해요. 정보 홍수의 세상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또 어떤 게 필요한 정보인지 가려내서 시청자들께 알려드리는 일을 하니까요.
20년 가까운 경력에서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뭔가요?
I don't know of any worst moments yet. I'm sure it'll come. My best moment, I would say, honestly, was being hired by CNN.
가장 나빴던 일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 겪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았던 일은 CNN에 채용됐던 순간이에요. CNN은 민간 뉴스 방송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시청자가 많은 매체잖아요. 많은 사람의 하루하루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에서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제 경력의 하이라이트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앵커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성으로서 언론계에서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You know, I'll be honest. I never really saw my gender as a stumbling block or something that stood in my way for getting, you know, a job or for getting interviews. I think if anything,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성별 때문에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없어요. 오히려 언론계에서는 여성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해야 할 때 상대적으로 쉬워요. 남성이 방송 장비를 들고 다가서는 것보다 여성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은 남성보다 공감 능력이 크기 때문에 속 깊은 곳에 있는 말들을 끌어내는 데 유리한 거죠.
그럼 언론계 전반적으로 볼 때 보도 내용이나 취재 인력 배치 등의 양성 균형이 어느 정도 맞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o, I think that Asian Americans are underrepresented in American media in general. I think a lot of minorities are underrepresented.
아시아계의 미국인이 과소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아계를 포함한 소수인종의 시각과 목소리가 실제 사회적 비중만큼 보도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제 생각에 현재 미국 언론 보도에서 성별 불균형보다 심각한 게 인종 불균형입니다. 특히 올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커지면서 인종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가 됐잖아요. 저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해 더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would say that it is lower than it has been in many years, especially when you have a White House who has labeled the media for years now the enemy of the people.
이전보다 점수가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백악관 측에서 수년째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규정해 왔잖아요. 백악관에서 내놓는 가짜뉴스 비난 등을 근거로 저희한테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언론인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I would love to be a great mother of two and a good role model for my children and a good role model journalist.
좋은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롤모델, 그리고 언론인 지망생들에게 좋은 기자와 앵커로서의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10여 년 뒤에 자라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역할도 훌륭하게 해냈고 여성 언론인으로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ll, I think we have a lot of work to do in, you know, both areas. And I think diversity is important in general, especially in the media, in the press, because you have to be able to...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에 관해서요. 성별과 인종을 아우르는 다양성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특히 언론계에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해요. 언론은 사회 곳곳의 목소리가 유통되는 통로니까요.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언론을 독과점할 수 없는 겁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뉴스 전문 방송 CNN의 어메라 워커 앵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24번째 시간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20세기 초 미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때는 아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차지하게 될 세계 최강대국의 면모를 갖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미국은 더는 보수적인 시골 사람이나 성직자가 지키려 했던 전통적인 농촌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성장과 변화의 시대였고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며 서로의 가치를 주장하는 투쟁의 시기였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내 흑인들은 남동부 지역 시골 농장을 떠나 북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흑인들은 대부분 남동부 주들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뒤에도 흑인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을 받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1920년대 흑인들은 새로운 생활을 꿈꾸며 오랜 삶의 터전인 남부를 떠나 북부 지역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 흑인들은 뿌리 깊은 차별과 도무지 나아질 여지가 없는 빈곤의 악순환, 또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부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추운 북부 도시 생활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남부 시골 도시처럼 도시에서의 생활 환경도 척박하고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에서 흑인은 그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시 빈민층에 불과했고 그나마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흑인들을 대하는 백인의 태도는 때로는 난폭하고 잔인했습니다. 흑인은 이제는 노예 신분이 아니고 아프리카 출신 미국 시민이지만 1920년대 미국은 남부 시골에서도 북부 도시에서도 백인이 흑인을 대하는 그 뿌리 깊은 차별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흑인들의 삶은 1920년대 역사에서 특별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20년 전후 몇 년 동안은 흑인들에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때 미국에는 인종적인 혐오와 증오가 넘쳐났습니다. 일부 백인은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쿠 클럭스 클랜에 가입했습니다. 이 조직은 쿠 클럭스 클랜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KKK라고 부르는데 KKK는 흑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KKK 조직원들은 흑인 가족이 사는 집 앞에서 십자가를 불태우고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폭행하고 억압하고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 쿠클럭스 클랜 KKK는 처음에는 남북전쟁 직후의 비밀 조직으로 결성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부군사령관이나 남부정치인들,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력을 키웠는데요. KKK 조직이 악명을 떨치게 된 건 잔인한 폭력성 때문입니다. 머리에 하얀 두건을 쓰고 백인 우월주의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흑인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살인, 방화 같은 공포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KKK 조직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자 1871년 연방의회는 청문회를 열었고요. 연방법으로 KKK 활동을 막았고 실제로 1870년대 중반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듯 보였던 KKK 조직이 1920년대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때는 흑인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을 공격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925년 8월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시위에 3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이 무렵 조직원이 55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KKK는 또다시 급속하게 영향력을 잃고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이 한창일 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 살인,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KKK는 흑인과 가톨릭교인, 유대교인, 이민자도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이들 공격 대상 가운데 흑인을 가장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1920년대 남부를 떠나 북부 도시에 힘들게 정착한 흑인들에게 백인 우월단체 KKK 조직의 폭력적인 행동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1920년대 전후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고통받고 있을 때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인종 문제 폭동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백인들은 오마하와 필라델피아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인종 폭동을 벌였고 흑인들도 폭력에 맞서며 서로 싸웠습니다. 인종 폭동 가운데 최악의 상황은 시카고에서 벌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 백인들이 해변에서 수영하던 중 시카고 인종폭동의 발단이 될 사건이 처음 터졌습니다.
시카고 인종폭동은 1920년대를 전후해서 벌어진 인종폭동 가운데 최악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발단은 한 흑인 소년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인들이 해변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 흑인 소년 한 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백인들이 이용하는 해변 한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몇몇 백인들이 흑인 소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맞은 소년은 배에서 떨어져 물에 빠졌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흑인 소년은 백인들이 수영하는 해변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맞고 목숨을 잃었는데요. 소년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흑인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순식간에 흑인 폭도들과 백인 폭도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서로 싸웠고 폭동은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폭동으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500명 이상이 부상했고 가옥 수백 채가 불에 탔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시카고에 거주하는 해나김 씨와의 지난해 인터뷰 내용입니다. Remember morning always comes. 시카고에 도착해 탈북 남성과 새로운 가정을 이룬 해나 김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1년 동안 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던 일이 바로 네일 아트 분야였습니다. 네일 아트는 고객의 손과 Remember morning always comes. 시카고에 도착해 탈북 남성과 새로운 가정을 이룬 해나 김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1년 동안 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던 일이 바로 네일 아트 분야였습니다. 네일 아트는 고객의 손과 발, 손톱, 발톱을 관리해주는 일인데 마사지를 해주고 손발톱에 아름다운 도안을 그려놓고 색을 칠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해나 씨는 시카고에 도착하고 1년 후부터 한인이 운영하는 네일 아트샵, 손발톱 전문 미용실에서 기술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손톱 자르는 거, 쉐입 잡는 방법, 또 큐리클 따는 방법. 큐리클 자르면은 이게 그 손톱하고 스킨 사이에 자라나오는 스킨이 있어요. 그 스킨을 큐리클이라고 하는데 그 큐리클을 어떻게 따는가에 따라서 이 큐리클 라인, 손톱 주변에 이 라인이 이뻐지는 거예요. 손톱 자르고
시대 일로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에 맞는 예절과 자세도 배웁니다.
그리고 손님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 손님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회피해야 되고 또 인사를 나눠줘야 되고 또 마사지를 하는데 그 마사지 하는 동안에도 또 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줘야 되고 이게 보통 서비스가 매니큐어 하는 경우 30분, 예, 페디큐어 받는 동안 30분 이게 그 시간 안에 손님을 최대한 손님이 마음이 흐뭇하게 예, 편하게 하게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저희들이 의무거든요. 또 손님이 요구하는 손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예, 쉐입이 어떤 모양을 잡기를 원하는지, 컬러를 어떤 걸 바르고 싶어 하는지, 또 마사지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하는지, 이걸 저희들이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보면서. 또 손님이 요구하는 걸 따라서. 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인 고객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니만큼 기본적인 영어 회화는 필수.
그때 처음에 알게 된 게,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인사를 나누는데, 저희들은 건강에 대한 인사를 많이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날씨를 가지고 많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인사가. 오늘 날씨가 어땠어? 나는 저번 주에 어디를 갔다 왔어? 여행 갔다 왔어?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인사를 나눠주고 또 그 손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에 저도 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 미국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여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줘야 되겠네. 아, 손님들은 미국 손님들이 쇼핑을 많이 다니네. 그럼 이 주변에 어떤 쇼핑몰들이 있어서 손님들이 다니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같은 거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다 삶에서 늘 저희가 하는 일상이니까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그 대화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해나 씨가 한마디 던지면 손님은 10마디를 하니 자신은 그저 운을 띄워주고 손님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인데 굳이 유창한 영어가 아니더라도 고객을 상대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나 씨에게 역시 익숙한 일이 돼갔습니다. 일이 익숙해지면서 경력은 따라오고 임금도 조금씩 올랐는데요. 당시 하루 10시간 일한 초보 기술자의 하루 임금은 100달러 미만인 수준.
예, 그때 초보 때는 35불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보통 팁도 그 정도로 됐었거든요. 35불부터 40불? 예, 하루 피해가요. 70불, 80불 정도 팁까지 하면요. 예, 하루 그 정도로 됐거든요. 손님들 같은 경우 보통 받는 손님들이 날 주고 가면 10불씩 주고 가는데 그게 이제 좀 잘 받을 때는 그렇지만 못 받을 때는 또 억울 정도로 받고 예 그리고 그때는 초보였으니까 손님 자체를 또 많이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예,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손님들을 주니까 그때는
moneyusnews.com과 구직 전문 사이트인 jibrecruiter.com에 따르면 미국 내 네일 아티스트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18년 2만 6천 달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머리와 피부를 관리하는 헤어와 스킨 전문가는 3만 6천 달러의 연봉을 올렸습니다. 시간당 임금 평균이 12달러에서 17달러 정도고 여기에 봉사료인 팁을 고객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해나 씨는 기술자들의 실력과 경력이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실력을 키우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문화 충격으로 네일 아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컸던 때와 달라진, 다시 말해 일에 대한 흥미와 의미를 찾아간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네일 일에 대해서 마음의 안착을 가지게 됐고 또 재미를 가지게 됐고 또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고 집에 들어오면 종이장에다가 막 칸을 그려놓고 색깔을 칠해보고 또 그리고 막 밤에 자지 않고 그 열심히 잘해볼 생각 그리고 또 큐리클 어떻게 따면 이쁠까 큐리클 어떻게 따면 손님 손에서 피가 안 나올까 또 어떻게 하면 마사지를 하고 손님한테 어떻게 웃어주면 손님이 좋아할까 또 제가 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매일매일 생각 속에 일 나가도 재밌고 집에 와도 재밌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열정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또 제가 처음에 네일 가게 같은 거는 손님 발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제가 기술이 나아진 데 따라서 또 손님 선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돼가는 게 그게 저한테도 물론 그게 제 본인한테도 업그레이드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기술을 터득을 하면서 또 미국에 대해 문화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예,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서부터 정말 재밌어지고 1년 돼서부터 정말 아 이거 내가 내일 빨리 배워서 내일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게 됐고요. 파악이 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해보곤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려면 일반 테크니션으로 있을 때도 우리가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오너를 자기 가게를 차린다면 라이센스 없이는 그거는 예,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라이센스 딸 생각을 했었고
처음엔 욕심뿐이었고 사실 자격증이 없는 기술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지면서 네일 아트샵을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나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루 10시간 꼬박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갔습니다.
저는 다 어려웠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번 처음에 첫 수업을 갔다 왔는데 처음 공부할 때부터 너무 이 스트레스가 꽉 그냥 그 영어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머리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영어가 안 돼서 영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네일 라이센스 같은 것도 다 테크닉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영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우기 암성하기가 힘들고
건강한 체력이 아닌데다 7일 내내 일하며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남들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해나 김씨. 두 번의 고배를 마시고 세 번째 시험에 통과해 2017년 Licensed Nail Technician, 미 정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네일 아티스트가 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